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 24번째 시간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 특징, 두 번째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데이비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지은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511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PDF 파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문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파일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거를 클라우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예수님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이런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신약교회가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이제 선교사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그래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한 40년 동안 특별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들이 어떻게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가, 이런 이유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일단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구원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홉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미국의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했을 때 회심하기 전과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죄에 대한 이런 관점, 이런 게 180도 변하게 되면서 인격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의미의 컨버전, 회심이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의 전환이 생겨야 된다. 모든 것.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교회 두 번째 특징, 우리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특징, 그건 뭐냐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회원인 사람이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명이랑 등록하면 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통. 그래서 1656년도에 소머셋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든 고백, 이 컨페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증표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회원권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그 사람만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되려고 할 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만 이 교회의 회원이 돼야 된다. 이게 회원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 교회 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100%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라고 한 때가 있어요. 약 1000년 동안.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자, 이 암흑시대에는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간주했어요. 천주교의 유아세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병자성사, 노자성사라고 하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세크라멘트, 이 일곱 가지 성사를 다 마치면 그런 구원받는 이와 같은 거를 교리로 가르치던 말 그대로 암흑시대가 천년 동안 이 세상에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더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AD 3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온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소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말 그대로 천주교회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일의 시작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세상에 살던 이교도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망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왕국이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철권 가지고 통치하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황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와 같은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다 하는 무천년설을 이렇게 이제 세워주고 그래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일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그 교리를 세우기에 써놓은 책이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사용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세상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교리적인 걸 확립을 해줬어요. 이와 동시에 연옥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마리아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거 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교리적 토대를 이 어거스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AD 500년, 600년 넘어가면서부터 천주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런 교회가 천년 이상 세상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되면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엄청나게 불행한 것과 같은 시대가 이 땅에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교인을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제도가 유아세례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 사제가 유아세례를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이 아기를 중생하게 하시고 양자 삼음에 따라 아버지 아이로 받아들이시며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니 이렇게 물 뿌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으로 이 아기를 물 뿌린 걸 통해 아기가 어떻게 중생이 되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양자 삼음에 따라 아버지 아이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게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유아세례는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회에서는 성사 이와 같은 걸 일곱 가지 성사, 세크라멘트라고 얘기하는데 성사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된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라고 하는 이런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그게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아세례를 그래서 집전한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그 유아세례라고 하는 성사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신앙 고백을 할 능력은 없지만 세례 성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공회에서 설명하는 유아세례의 타당성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그게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성사이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성사와 미사, 성만찬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성공의 성사에 대한 이해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유아 세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와 같은 통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공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유아 세례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또 네이버에서 가서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천주교 유아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유아세례가 무엇인가를 거기다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카톨릭의 일곱 성사 중 하나인 세례성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처음 받는 성사가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라는 건 유아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아세례 성사를 통해 카톨릭 신자가 되는데 이를 통해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사는 그게 구원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편에 미사도 다 성사인데 거기 참여하려면 그 시작이 유아세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성사는 죄악에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을 죽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뿌려갖고 과거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지금 이분들이 믿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니 이를 통해 원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수나 샤워할 때 물로 씻듯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아 세례 시 흰옷을 입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기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쳤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을 100번, 1000번 뿌려도 그걸 다 사람의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100번, 1000번 풀 속에,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걸 다 사람의 죄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 멤버로 만들어서 평생토록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제도가 천주교의 유아세례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성공회 등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뒤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미사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 교회에서는 진실한 성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교회 회원으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때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이제 성공의 사제가 죽을 때 이제 그 사람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중생, 거듭남의 체험 이런 거 전혀 없는 가운데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 내고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죽을 때 가서 성공의 사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의 혼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소망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몸을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이 교회가 주는 그런 구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작부터 교회가 주고 끝날 때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교회가 주관해서 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이러한 거, 이걸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이런 방식의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교회의 관행 이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체 과정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시행하면 내가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걸 통해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 독일 이런 데 다 10분의 1을 그저 무조건 월급에서 떼어내요. 그 뛰어내야만 나중에 죽을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덤도 주고 뭐도 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본인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회원권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그러한 교회 회원권이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 1600년, 17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퓨리탄은 퓨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이 퓨리탄 그 파더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가서 미국을 개척 이런 사람들이 이제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청교도들. 이 청교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아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미국의 대각성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교회 회원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주의 만찬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아니야, 보기에도.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교회 회원권을 받아서 목사를 선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악행이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어느 교회에 있었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얼마 동안 섬겼냐? 2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23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했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정작 자기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듭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걸 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여기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 결과가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를 해임하는 게 230표 반대가 23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23년 동안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분이 교회 회원권이라는 게 이게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러게 교회 회원권이 자동으로 이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 일로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회원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처럼 본어게인에서 정말 성령님이 거하게 이렇게 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교회 회원권을 남발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면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행했던 그 유명한 설교 제목이 뭐냐. 심판날 다시 만날 목사와 교인들. 알겠죠? 이런 제목으로 맨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 회원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제 근본적인 침례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비 클라우드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독립교회들,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근본주의 교회들, 이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볼 때 이러한 근본적인 교회들도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근본적인 그런 침례교회에서 뭐 유아세례를 준다거나 일곱 가지 성사를 해야 구원받는 이런 건 주장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너무 쉽게 5분, 10분 이렇게 뭐 가르치고는 그걸 어떻게 영적기도 그렇죠? 영적기도 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걸로 하고 그리고 곧바로 침례를 줘서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례교회에 많이 남아 있는 이러한 악한 현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 뭐 킹잼 성경을 쓰는 교회 거기 가면 다 문제가 없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통계가 뭐예요? 남침례교회에 다니겠다는 사람들 만 명이 있으면은 그 만 명 가운데 30%만 주일 오전 예배 겨우 참석한다는 겁니다. 30%. 그 외에 나머지 12% 정도만 교회 여러 가지 행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에는 만 명 중, 10명 중에 한 명만 실제 회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월요일날 보내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한 5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의 다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99% 100% 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교회 멤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주일에 다 참석하고, 그렇죠? 가능하면 금요일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이걸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침례교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인천 시내에서 교회를 찾으러 이제 많이 돌아다녔다.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이제 침례교회 이렇게 집사님으로도 섬기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만 침례교회지 실제 가서 보면 침례교회다운 침례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명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 침례교회 가봤더니 이거 말만 침례교회지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우 이제 500명, 550명 모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말만 침례교회가 되면 안 되고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멤버를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침례교회가 아닌 거, 또 가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득실되는 거, 이런 현상이 미국의 근본적인 독립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반성도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순수한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야, 그렇죠,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 회원권을 가지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느냐, 그 회원권의 표준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침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걸 고백을 하면 이미 침례를 받고 다 했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멤버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첫 번째, 구원 간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간증. 근데 그 구원의 간증은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신의 구원 간증을 지지하는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는 것이 자기 남편의, 자기 자녀들의, 자기 부인에 의해 아니면 주변 성도들이 보니까 아우 저 사람 정말 변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간증이 나타나야 그래야 확실한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확실한 회심. 그 회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형제 자매들로부터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말 그대로 직업을 잃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 저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있던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 그 십자가 그 하나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죄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지향점, 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자꾸 민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같은 그 열정과 사랑이 나타난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거다.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표현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음행하고 간음하고 여전히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1절 10절부터 읽는 게 이제 좋겠네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세븐일레븐 뭐 여러분 이마트 뭐 어디 홈플러스 가고 그러면 그 안에 음행하는 자도 있고 탐욕 부리는 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사랑침례교회 멤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말로만 회원이라 그러지 실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회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저 홈플러스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뭐 물건을 판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권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랑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함을 지키면서 여기 클라우드가 쓴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 공중에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땅에 존재하는 교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순수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권.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침례받은 사람만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침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어떻게 죽으셨다가 그 죽으셨다가 이렇게 묻히셨다가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거를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언어가 침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가 그렇죠 묻혔다가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그림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물 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침수례 물 속에 반드시 잠기는 이 침수례를 받아야만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침례는 100번, 1000번 받아도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는 걸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이 규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침례라고 하는 그런 규례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그건 1000번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주는 침례는 무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어디서든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하면 특별히 없는 한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해서 우리 교회 이제 멤버로 이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지 않는 오순절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이제는 우리 교회 멤버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오순절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가르친다면 구원의 영혼의 안전보장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침례받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하면 다시 구원, 침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지금까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침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변화된 삶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실히 점검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침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말해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서 증표가 나타나는 그 일이 확인이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이제 권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권징위원회를 좀 회원위원회라든지 멤버십 이런 그 위원회로 이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침례받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회원 그 위원회에 가서 자기의 믿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침례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침례 구원 우리 교회 멤버십도 이제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내년부터 이제 거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되려고 하면 다 이제 구원 간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출석,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하고, 또 교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의무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교회 교리에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동의가 안 되면 모든 조건이 맞아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읽어보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읽은 거를 내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고 가서 읽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실하게 나오면서도 우리 교회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게 완전한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보존된 말씀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을 온전하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이 설립의 제1목적입니다,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원이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교제하고 가능한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건 안 되냐? 교회 사무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뽑는다든지, 그렇죠? 어떤 목사를 임명한다든지, 교회를 어디로 뭐 해야든지, 교육 방침을 정한다든지 해서 교회가 필요로 한 교회 사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만 참여해요? 교회 회원만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회원만. 그래서 그 회원들이 순수한 그런 그 교회 그 기축과 이런 모든 걸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시면 심한 경우는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회원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도 영어로 이제 우리가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픈 커뮤니언을 해요. 그건 누구냐면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주의 만찬을 하는데,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런 침례교회는 구원받아, 그렇죠? 침례받고 이 교회 모든 걸 다 순종하겠다는 회원만 참여하는 이와 같은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회원권을 중요시 여기는 거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걸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매해 시작이 될 때 오후든 오전이든 한 10분, 15분 그거에 이제 시간을 내서 교회 헌법에 우리가 믿는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12가지를 한번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걸 믿는 교회입니다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하고 한번 알려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내년부터는 침례주는 것도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주지 않고 그렇죠? 성인이 된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침례나 회원 가입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 회원 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이런 사람만 우리가 멤버로 받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이제 해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믿는 바를 그냥 공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 이렇게 믿는다 그래야 이 교회의 전통이 이게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멤버가 되면 다른 건 다 괜찮고요 교회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멤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있고 여기 집사들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교회 회원의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